이제 요한복음 18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이 구절의 의미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를 드리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 요한복음 14장이 끝나기 이전 어느 땐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을 잡수시던 집을 나오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14장 이전의 것은 유월절 축제를 지내셨던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담화의 내용입니다. 15장과 16장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주신 주님의 교훈이며 그리스도의 기도도 그 노중에서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노중에서 이 놀라운 기도를 드리신 게 분명합니다. 지난 주일 밤에 우리는 17장에 나오는 그 기도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14장 끝에 보면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던 다락방을 나오신 게 분명하며 그분은 담화도 기도도 모두 노중에서 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에 도달하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했습니다. 건너편에는 겟세마네라 불리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란 말은 감람유 짜는 기계를 의미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그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를 갖다 드렸을 것입니다. 감람산에는 온통 개인 소유의 정원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호들이 그 동산에다 정원을 마련해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시내에서는 정원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규칙이 있었는데 도성 안에서는 비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건너편 감람산에다 정원을 마련해 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정원들은 모두 개인 소유였으며 문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정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열쇠를 제공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종종 그 열쇠를 사용하여 정원으로 들어가 제자들과 함께 밤을 지새며 기도를 드렸었으며 제자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후 거기 동산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2절 말씀,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제자들도 모두 그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곳으로 매우 자주 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서 사용된 군대라는 말은 히랍어로 스페리아인데 이것은 일단의 로마 군사들을 가리키는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말은 600명 정도의 군사를 가리킬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200명의 기병을 포함하여 1200명의 군사들로 구성된 부대를 가리킬 수도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단어는 1600명의 군사로 구성된 부대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부대라 하더라도 상당한 수의 군인이 대제사장 가신들과 함께 왔을 것이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동산에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군대를 데리고 왔으며 그 다음에 언급되는 사람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그 동산 어딘가에 숨어버릴 것이라고 추측했던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횃불을 들고 왔던 것입니다. 당시는 유월절 시기였으므로 보름달이 밝았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 치면 세 번째 만월이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4월은 한 해의 첫 번째 달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은 언제나 첫 번째 달의 만월 시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즉 만월이 뜨는 날이었고 따라서 밤에도 매우 밝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동굴이나 음침한 곳에 피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등과 횃뿐 아니라 병기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숨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진해서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영어 성경에서는 그를 찾으러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그라는 단어는 이탈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번역자가 첨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그 인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사용하신 것에 해당합니다. 내가 인이라.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는 표현은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명칭을 들어 응답하시자 엄청난 힘이 작동하였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였던지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현시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인이라,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강력했던지 군사들이 뒤로 나가 동그라졌습니다. 7절 말씀,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께서 스스로 책임을 맡으려 하셨다는 점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 그분이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만일 나이거든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내도록 하라. 그들로 자기 길을 가게 하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하려 하셨습니다. 그들을 돌봐주려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계획된 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계획된 일의 또 다른 부분은 나의 제자들을 놓아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언은 이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오늘 밤 너희 모두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저들에게는 군사들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군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소한 20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적게 잡아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스페리아라는 작은 단위 부대의 군사가 200명쯤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대적하려 했습니다. 여러분은 궁지에 몰리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를 두고 베드로를 비난하는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여기서는 베드로가 그 모든 군사를 대적하러 나섰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은 그가 고군분투하려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려가 저들과 좌충우돌하리라. 나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나는 정말로 그를 좋아합니다. 그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나이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어이 내려가야 한다면 저들과 좌충 우돌하면서 내려가도록 합시다. 최소한 우리가 노력은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칼을 빼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로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감람산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를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서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까지 적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요한은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는 다른 모든 복음서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26장 39절 말씀. 여기서 잔이라고 표현된 것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일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우리 한번 그 기준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종교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종교의 형태를 한번 정의해보도록 합시다. 만일 사람이 다른 어떤 수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문제의 실마리를 푸신 듯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마시라고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위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그러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다시 스페우리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분을 속박하고 있던 것은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셨으며 따라서 흔쾌히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사라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붙들고 강권하여 왕으로 모시려 하자 그분은 실제로 사라진 적도 있습니다. 군중 가운데서 사라져 버리셨던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사람들이 그분을 체포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도 그분은 사라지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이바의 장인이라.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사두개인이요 유물론자로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재물을 끌어모은 내력은 이랬습니다.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다가 작은 상점을 차려두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품질이 인정된 재물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산비둘기 두 마리를 희생재물로 드리고자 했다면 그것은 흠이나 점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나와서 재물로 바칠 비둘기를 검사할 것입니다.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피고 또 살피다가 마침내 제사장은 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비둘기를 재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을 인정된 재물을 파는 작은 상점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그 상점에서는 이미 랍비들로부터 무험하다고 인정된 재물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자에 나가면 여러분이 그런 비둘기 두 마리를 단돈 250원에 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전 안에서는 그런 비둘기 두 마리를 인정받았다는 구실로 시장가보다 72배나 더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득은 안나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치졸한 상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쫓아낸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장사를 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돈을 환전해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경력이 있었으므로 안나스가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업을 망쳐놓았으므로 그 대제사장은 그분을 붙잡아다가 없애버리려고 마음의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대략 15년 후가 되면 안나스는 로마 정부의 눈에 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로마 정부에 의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대제사장을 해먹었습니다. 당시는 너무도 사회가 타락할 때였으므로 그들은 모두 뇌물을 주고 그 직위를 샀던 것입니다. 한때 가톨릭 교회 내에서 교황의 직위가 경매에 붙여져 가장 큰 금액을 거는 사람이 교황이 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와 흡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런 부패가 존재했으므로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내주고 대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면 성전 재물을 파는 장사를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의 다섯 아들도 모두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 모두가 또한 로마 정부의 눈 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안나스는 자기 딸을 가야바와 결혼시켰는데 이때는 가야바가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가 임명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요한이 본문에서 전하는 말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데리고 갔는데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넘기기 전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그런데 당시 현직에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꼬 하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가 그에게 쏠려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느냐? 한 사람이 죽고 그 대신 우리 민족이 살게 되어야 할 것이니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 하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요한일 수도 있지만 비밀리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던 니고데모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니고데모였을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존경받는 선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대제사장에게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제자가 아리마대 요셉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요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알게 되었으며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기에 그리 할 수 있었을까? 요한이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매우 잘 되던 어깨의 거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물고기는 중요한 식품이었습니다. 물론 물고기를 신선하게 그대로 간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물고기의 주요 산지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곳은 언제나 물고기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 이를 소금에 절여 보관한 뒤 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물고기를 실어 날랐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시내에 집 한 채를 갖고 있었던 듯 합니다. 대제사장의 집에다 물고기를 공급하는 사람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물고기는 그 당시 매우 귀중한 진미로 간주되던 터라 부자들만이 그런 음식을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들만이 물고기를 맛볼 수 있었다면 물고기 판매 일을 도맡아 하던 요한이 대제사장과 안면을 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앞서 말한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 또 다른 제자 하나를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쫓았고 또 다른 제자도 그리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실명으로 거론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든지 아니면 본문에서처럼 다른 제자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기가 동산으로 달려가는 일을 전할 때도 그는 두 사람 모두가 함께 달려갔으나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렀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자기가 더 빨리 달리던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할 뿐입니다. 그가 더 빨리 달리긴 하였지만 무덤에 도착한 후에는 밖에서 서 있었고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함으로 끝내 자기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를 다른 제자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그는 예수님을 쫓아 곧 바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귀를 쳐 떨어뜨린 종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도 그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 여종은 요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뜻이 보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비밀리에 진행된 업무는 전혀 없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일을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던 법제 오수정판에 의하면 죄수에게 스스로 죄를 입증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상 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죄수 스스로 자기 죄를 입증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정 그 내용을 알고 싶거든 증인들에게나 질문을 하라. 저들의 법에 의하면 증인들도 출석하여 각자 들은 바에 대해서 증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수 자신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대해 일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기서 전적으로 불법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었으니 공정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진실하고 정직한 심판에 관심을 갖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저들의 비리를 보고 분개하신 것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법에 비춰보더라도 불법인 짓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력히 항의하셨던 것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거기서는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끈을 가야바에게 이송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죄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여기서 한 흥미로운 얘기가 부가적으로 첨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얘기인데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닭을 키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마당에서 닭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울면 이웃 사람들이 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닭을 키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닭이 실제로 운 것을 보면 누군가가 닭을 키우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신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밤을 4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1경은 밤 11시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2경은 12시에, 3경은 3시에, 4경은 6시에 시작됩니다. 경이 바뀔 때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전 3시에 울리는 나팔 소리는 경이 바뀌는 시각임을 알리기도 했지만 파수가 바뀐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나팔 소리를 닭 우는 소리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언급하신 얘기는 오전 3시 파수가 바뀔 때 로마인들이 불던 나팔 소리일 가능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즉 오전 3시 로마인들이 나팔을 불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해석하는 것인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조그만 애들에게 줄 수 있는 경고로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 집에서 너무 오래 놀지 않도록 해라고 경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은 가야바 법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가야바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합니다. 그분은 아주 천하게 취급을 받으셨으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머리에다 부대를 뒤집어 씌우고 나서는 그분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 머리를 쳤는지 알아맞혀보라. 마침내 가야바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예수께서는 내가 말했느니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옷을 찢으며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우리가 직접 저의 말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모두 그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분을 빌라도의 로마 법정으로 송치했던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 뜰에서 재판 장면이 모두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로마 정부 앞으로 예수님을 송치하기 위하여 고발거리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문제 이외의 혐의를 찾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 정부가 관심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었다거나 하는 등의 혐의를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거짓으로 꾸며 죄를 덮어씌운다는 것이 예수께서 납세 거부 운동을 옹호했다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문제를 들어 예수님을 얽어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합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동전 하나를 보여달라. 이 화상의 것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라. 마가복음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런데도 지금 저들은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조장하였다고 말하며 그분을 반란의 선동자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일어서려고 하였으며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였으며 유대인들을 이끌고 봉기하여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덮어씌우기로 작정하고 빌라도 앞으로 그분을 끌어왔을 때 내놓은 혐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어갔더라. 28절 말씀,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일은 이 사람들이 저지른 것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고약한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악하고 강교하고 극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로마 법정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실제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법정 안에는 누룩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거침없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율법 조문을 잘 지키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구나. 마태복음 23장 24절. 이것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도 꼭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전통을 세밀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제적인 재판과 정직과 순결에서는 얼마나 철저히 범과하는지 모릅니다. 빌라도와 종교적인 사람들은 서로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이전부터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빌라도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빌라도가 처음 그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는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지역의 수도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총독은 자주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지역의 실제적인 수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군사들을 이끌고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각 군단을 상징하는 깃발의 끝에는 황제의 상이 작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루살렘에 다가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 깃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깃발에 있는 황제의 상을 지우기 전에는 이 성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상당한 시비가 일게 되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가이사라로 방향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들은 내내 빌라도를 쫓아오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수는 다 해야 고작 200명이 남짓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을 약간 협박했습니다. 너희가 정 이렇게 나온다면 나는 너희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목을 길게 늘어뜨리며 어서 목을 치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런 대담한 행위에 감동한 그는 차마 그렇게 무죄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양보하였으나 그들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황제의 상을 제거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전말은 후에 황제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유형의 일들이 두 번 더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불화하며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그 자초지종을 황제에게 보고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빌라도와 논쟁하던 중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장에 가면 나옵니다. 결국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호소에 의하여 본국으로 소환되었는데 그가 임지로 복귀하기 전에 당시의 황제가 붕화하게 되었고 그 이후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들은 이에 대해서 대답하는 대신 이런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시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사형 언도가 내려지도록 하고자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최고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로마인들이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본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그들은 그 권한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스데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임의대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그를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돌을 던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선 로마의 법에 따라야 했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다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으로 알려진 십자가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사형 언도가 내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처형은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요한복음 12장 33절.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매다는 사형 방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는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너는 지금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진실로 그 답을 듣고 싶으냐? 내 솔직한 심령은 무엇이냐? 정말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저 반복하는 것일 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그런 말을 전해주더냐? 저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로마에 대항하여 반역을 모의하고 있지 않다. 나는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여 봉기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지 않다. 내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왕국은 물질적인 게 아니다. 나는 영적인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며 변화된 마음속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나의 왕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되질 것이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렇다. 나는 왕이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그렇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일까?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다 그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며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을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여겼다. 그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이로써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다 세우려고 하는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다. 그것은 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세워질 것이다. 나의 왕국은 칼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 따라서 칼을 정복하게 될 사랑의 힘에 의하여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으므로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질문을 매우 냉소적인 어조로 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휘랍 철학자들은 진리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여러 가지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할 때마다 낡은 것들은 하나하나 자취를 감추곤 했습니다. 결국 철학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다가 실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상대적인 진리뿐인데 그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진리인 것은 당신에게는 진리일지 몰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존적인 철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진리인 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진리는 각자의 배경에 따른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성장했는가? 나는 어떤 사회적 배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등에 따라 진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적인 진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철학자들의 진리 찾기에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빌라도는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기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진리 안에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갖다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란 우리가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주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지고 가게 하시며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허물도 발견치 못했다라고 빌라도는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것을 증거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존해 두고 계셨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가롯 유다는 돈을 도로 가져와서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구나.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는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이것 역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한 강도는 그분을 조롱하였으나 다른 강도는 그를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1절.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증인이었습니다. 본문에선 빌라도가 증언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만일 공의를 집행하고자 했다면 그는 의사봉을 두드리며 손은 각하되었다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렇듯이 여기서도 공의는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는 경멸적인 어조로 재차 짓궂게 물었습니다. 이 구절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릇된 일을 한 적도 없으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셨고 그런데도 예수와 바라바 사이에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소서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질 수 있는지를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은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도 구분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난 강도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잘 알려진 죄인입니다. 대중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거리에 나다니기가 위험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그런 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직함에 대해서는 빌라도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그 십자가 위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 말을 라틴어 히브리어 히라보의 세 가지 언어로 적어 놓았는데 이는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찰이 대제사장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표를 달아 놓으라고 청한 일이 있음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빌라도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대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맞설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자기가 매우 궁색한 위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는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공의를 집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 그는 그릇된 일을 행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중 속에 어떤 어리석은 자가 섞여 있다고 여러분이 그릇된 것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일을 행하도록 밀어붙인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가 참으로 곤란해질 것입니다. 그런 처지는 언제나 해결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운명에도 관심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어딜 가나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그가 옳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결정을 그로 하여금 내리도록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하기야 그들은 언제나 그를 괴롭혀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몇몇 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은 모두 그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19장으로 이어지는데 19장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이 공방의 전모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 하고 유대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벌어지는 그 논쟁의 전모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임금님께 바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님과 왕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바쳐 그분을 따르며 하나님의 왕국 법을 좇아 살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당신을 섬기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주여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충성을 다 바쳐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받도록 섬기기로 다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 세상의 왕국들이 변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며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다스리게 되겠습니까? 주여 그날이 신속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옵니다. 이제 주여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당신께 굴복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사 당신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